시간이 됐습니다. 또 열심히 오시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정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시간과 또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 학교로 모여 주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자녀를 키우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들과 또 자녀의 나이와 또 삶의 여건과 모든 과정들이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또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한결같은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또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겠노라 다짐하며 나아온 귀한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우리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또 돌아가 자녀를 만나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와 함께 생활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영진이라고 하고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3040 기원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첫째는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고요. 둘째는 이제 올해 두 살이 됩니다. 아직 돌은 되지 않았고 작년 8월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둘째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고 또 하나님께서 너가 3040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을 참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에 대한 걱정, 체력적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실질적 어려움들이 저한테 점점 멀어지는 시점에서 이제 다시 갓난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아이를 키운다, 아이를 낳는다. 방금도 올해 말에 이제 이번 달 말에 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집사님도 있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남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기도가 절로 나오고 또 마음이 더 쓰이고 또 너무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또 저도 이제 40대 가장으로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남편이자 아내이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고민이 곧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교우님들의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삼공상으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이 시간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주저리 말할 입장이 되는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내가 부족한 부모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부모랑 뭐 그렇게 다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참 또 우리 부모는 모든 부모가 다 처음 부모니까요. 뭐 두 번 세 번 부모 해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셔서 아마, 갈급한 마음에 이 자리에 아마 나오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을 만족시키려고 접근하는 저의 마음도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모인데 맨날 난왜 이러지? 난왜 이렇게 했지? 왜 이거밖에 못했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항상 저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부모인데 제가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에 대한 저의 자전적 고민은 뭐 부모로서뿐만 아니라 이 자리로서뿐만 아니라 제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도 나는 이 설교를 할 만한 입장에 서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더 이 부모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탁 포커스가 맞춰지고 하다 보니까 더 저한테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뭘 기대하고 오셨는가? 뭘 기대하고 오셨어요? 집사님?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어떤 얘기 하실 걸 기대해 주셨나요? 맨 앞에 나오셨고 좀 일찍 오셨는데. 아, 그러세요? 네.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 아, 그렇죠. 위로. 알겠습니다. 위로 하나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뭘 기대하시고 오셨나요? 아버님께서 오셨는데. 네. 우리 차 집사님. 아, 네네. 아, 육아휴직 하셨어요? 예. 아, 노후를 어떻게 할까, 이 아이요. 아, 그 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예. 위로,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또, 다른, 여기 맨 앞에 앉으신 집사님. 네, 혹시 뭘 기대하셨나요? 이 시간을 신청하시면서. 아,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엄청 되어 있거든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네.
부모랑 좀 구별돼서
네.
할수 있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아이를 키우는 거를 좀 생각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아,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세상적인 생각에 계속 매몰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뭐 틀고 받아들이게 되는 정보 모든 게다 세상적 논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한다니까 교회에서 하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랑 좀 다른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그나마 좀 끊어낼 수 있는 것들 좀 끊어내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으로 오늘 우리 주제처럼 복음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 집사님 뭐 기대하시고 오셨어요? 어제도 뵀는데 오늘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고등학교가 열린다고 해서 다시 한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보면서 내가 고등학교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보고 다시 말씀 안에서 좀 다시 서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기대들과 다양한 이유와 또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갈증 같은 것들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 갈증을 이제 저도 어떤 맥락에서 오실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뭐 다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근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는 이 아이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거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제가 채울 수 있을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요. 대답을 한다면 채울 수 없다라는 게 제 답이에요. 누가 채울까? 누가 오면 채울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한 2분 정도가 오시면 만약에 오은영 박사 초청 교육관 3층에서 4층인가요? 여기 4층이죠. 4층에서 모입시다 하면 아마 여기 지금 꽉차서 발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제가 왜 이 고민과 왜 이거에 항상 이렇게 좀 눌려 있냐면 제가 첫 번째 사역지였는가요? 두 번째 사역지였는가요? 그러면 보통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면 이제 뭐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역이 사실 더 중요한데 보통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가 중요하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사실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육학 전공을 하신 박사님이셨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는데 우리 아이를 가리키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보통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던가 뭐 그렇게 하실 텐데 따로 저를 붙들고 당신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 아이를 또 이 아이들에게 이 귀중한 시간에 설교를 합니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됨과 동시에 막 화가 났죠. 아니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물론 그 앞에서 화를 내진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잠은 안 오고 막 씩씩댈 정도로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진짜 자격이 안 돼서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아 그렇지 사실 누구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라 또 이 아이를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이 아이가 건강하고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멋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는 말을 그 누구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커다란 이해 없이 난 할 수 있어. 난 한 자격이 있어. 난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는 거죠. 나 잘하는데 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가장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면 이제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의 명망이 있는 분이 이제 나오셨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또 이제 다 이게 자격이 없는 거죠.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또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관찰 카메라로 보시다가 관찰 카메라 잘 보시잖아요. 이분 TV에서도 많이 보시고 하다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이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라고 하면 아마 이런 표정을 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신앙적 교육에 대한 책들을 좀 가져와서 소개를 할 텐데요. 그 책을 보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신앙교육, 특히 오은영 박사님 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은영 박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딱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TV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부모의 정서 관리와 모범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뭐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 오은영 박사님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뭐죠? 아, 뭐요? 아무튼 아이를 뭐라고 부르는데 금쪽이. 예. 금쪽이의 상황을 보면서 사실 그거 거의 대부분 부모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정서를 관리해야 되고 부모가 모범적인 태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부모 자신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안이나 분노 대신 긍정적이고 온화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요. TV에서든 책에서든. 우리 모두가 납득을 하고 알겠죠. 또 오근영 박사님이 앞에서 이 얘기를 한참 하시면 그렇죠.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로 뭘 강조하냐면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가 표현하는 감정, 두려움, 슬픔, 기쁨 등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렸네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서 이걸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으로 규칙과 한계를 명확히 정해야 된다. 일관성 있는 규율과 자율적인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자율성과의 균형. 규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규율이 일정하고 분명해야 자율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너 맘대로 해라가 이게 자율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방임이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해야 이 아이가 이제 어떠한 기준을 갖게 되고 일관된 규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책임감과 자기 조율. 그냥 방관해버리면 애가 책임감도 없어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아이가 되는데 일정한 기준 속에서 계속 있어야 자율성과 교육 사이의 균형이 잡히면서 이 아이가 뭔가를 배워가고 스스로를 인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참 듣고 또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면 우리 모두가 참 좋다 그렇지 생각을 할 거고 초반에 오은영 박사님 입장에서도 저라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냐라고 불만이 있으시다가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풀어서 지금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한참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이분이 이렇게 화나고 계셨잖아요. 나는 용납 못합니다. 이렇게 화나고 계시다가 다시 이제 이 오온한 모습을 보셨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강의할 자격이 있죠. 이렇게 해야 아이가 잘 자라죠.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이걸 몰라서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압니다. 이 부모의 정서 관리와 모범적 태도가 중요하다. 알죠.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해야 된다. 알죠. 근데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 조절이 안 돼버리고 어느 상황은 진짜 공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저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세계가 있어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건지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규율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일단 부모 자신의 삶이 정돈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규정과 규율 다시 말해 기준들이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아이를 길러간다라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점을 어떻게 만들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좀씩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 아세요? 유퀴즈에서 식욕 연구자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이 식욕 연구자로서 이제 여기 유퀴즈의 한쪽에 유재석 한쪽에 조세호가 있지 않습니까? 조세호가 살이 많이 빠졌는데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유쾌지에 나와서 명언을 하나 남기신 게 있는데 다이어트에 대한 명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 우리가 몰라서 다이어트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돼서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박사님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등치가 좀 있으세요. 어찌됐건 우리가 모르고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붙들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핵심에 저는 그리고 성경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서의 바른 생각의 기준이 생기게 되고 복음이 있어야 그 기준이 나를 절대적으로 평가하고 나를 그냥 죽이고 살리고 하는 단순한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여정이 복음으로 통해 완성이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고 나쁜 것을 보면 눈을 파내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셨다면 우리의 신체 중에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의 그 여정이 자녀 양육의 여정이다. 거기 그것이 상당 부분이 일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런 가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정서관리, 모범적인 태도, 자녀의 감정, 존중과 공감, 일관성 있는 규율과 자율성과의 균형.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존재로 내가 완성형이고 나는 어른이고 나는 부모로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내가 부모야. 나는 아빠야. 나는 엄마야. 하는 그 절대적인 그 규율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나도 자녀야. 내가 이렇게 배우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이러한 여정 속에서 같이 들어와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연결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상도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부분에서 다 이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표시인지 아시나요? 저도 제 딸이 이 대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국립 서울 대학교인 거 이거 아시죠? 원래 이만큼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게 건축으로 만들면 이렇게 하면 꼬꾸라질 거니까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보내고 더 좋은 대학교도 보내고 저는 그 영국에 갔을 때 옥스퍼드에 갔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여기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단순히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멋진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 전부다라고 다 집중하고 키우고 그것이 절대 가치인 것처럼 그걸 위해서 다 달려갔는데 세상에서 여러 문제들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죠.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 중에서 아무도 그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그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면서 자라가지도 못해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몸은 크고 지식은 자라서 서울대학교, 하버드, 옥스퍼드 이런 데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모양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어떤 한 이미지, 표현들이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아 이게 맞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원리와 기준과 하나님께서 두신 그 안에 지혜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사람들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공허하고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런 걸 보면서 좀 알아야 된다. 너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해서 네 혼자 막 어떻게 이렇게 해버리고 또 아무도 안 본다고 도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막 함부로 남들한테 내 감정을 쏟아붓든 안 좋은 걸 쏟아붓든 할지 모르지만 봐봐라 사회는 다 안다. 결국 그게 네한테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배우고 다 오냐오냐해서 너만 잘하면 돼, 너만 공부 잘하면 돼 이렇게 큰 애들은 이제 이러한 것은 모르게 되고 이러한 지혜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계획, 부모님 안에서의 계획 안에서는 이 일이 쉬워 보이고 학창 시절에서 이 꼴로만 향해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가 이제 실제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로 부딪히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이 아이 입장에서 가정을 만나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 사람의 독립된 객체로서 살아가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이 대학 가서 이러한 학위를 받아서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사회로 뛰어들었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 깔아준 길에 이렇게 갔으면 끝났는데 현실은 뭡니까?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아이 키우는 것도 이런 줄 알았는데 낳기만 하면 내 말 잘 듣고 잘 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이게 웬걸 막 이제 이런 불덩이도 갔다가 이런 가시덤불도 갔다가 음침한 골짜기도 갔다가 끝났나 보다 했는데 다시 물속에 빠지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진짜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면을 읽어야 된다.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없고 스스로에 대한 철학이 없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인생에 반드시 절벽을 만나게 되고 공허함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이런 상태로 가면 어떡하지? 반대로 나는 어떠한 사람이지? 라는 것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인식하는 것. 기독교 강요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 서적이자 한국 장로교의 토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책의 첫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나라는 사람을 공부하고 나를 깊이 내 내면을 깊이 알아가고 이해해야 내가 나로서 서고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또 내가 어떠한 기준과 앞에 이야기한 자기 절제와 나를 이해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도 생기게 되고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에서 기준들을 배워가면서 아 이것이 중요한 가치구나 이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아갔을 땐 이러한 행복을 얻을 수 있구나를 배워가는 여정이 내가 인생이 확장되는 여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이 확장돼 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이거 가르치면 애가 똑똑해진다. 이거 가르치면 아이가 공감 능력이 늘어난다. 이 학원을 가면 애가 어떻게 된다.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 이 아이에게 행복이 진짜 이 아이가 사실 우린 진짜 그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교를 보내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서울대학교 가면 이 아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 갔는데 불행하면 아무 이유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해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정,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발견되고 성장돼가는 나를 알게 되고 그 알미 고스란히 이 아이에게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아까 제가 무슨 갈망을 가지고 오셨는가 라고 질문드렸던 그 근원에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지만이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도 있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각자 흩어지기 바쁘고 포기하기 바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과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능력이 다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회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과 요셉과 같이요. 이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 한 물고기가 있는 이 조직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묻고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나 혼자만 잘났다 하고 더 빨리 도망가는 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또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 기반을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참 유목사님, 유영진 목사 참 강의 편하게 하네. 다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 5주의 여정은 이제 송준 목사님과 제가 그걸 이제 좀 더 제가 오늘은 좀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하나씩 이제 좀 말씀드리는 여정이 될 겁니다. 마지막 두 개, 한두 개가 더 남았는데요. 그 아무것도 안 하면 깔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이제 이런 상태가 굉장히 멋지고 이것이 멋진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만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고 이제 도전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옛날에는 일본에서나 그랬던 건데 곧 우리나라로 온다라고 이야기만 들었지만 진짜 이제 우리나라로 금방 왔습니다. 취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알바만 하고 살겠다. 난 공부고 뭐고 귀찮다. 사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인데. 그건 뭐 내가 하려고 했던 공부도 아니고 난 다 귀찮다. 난 그냥 하루하루 요즘에 시급도 많이 올라가서 어디서 일을 하든 뭐 하루 먹고 사니까 난 뭐 새끼 편하게 라면 먹지 뭐 하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에 뭐 아무 고민이 없을 수 있겠죠. 사실 그 내면에 고민이 없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근데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놓여진 위치에서 자신이 깎이더라도 자신이 좀 더러워지더라도 자신이 좀 힘들어지더라도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 가족에서 내가 살고 만나는 사람들의 영역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희생, 기독교적으로 자기 부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삭막한 사회, 그런 사회를 수준 낮은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상한 사회는 따뜻한 사회, 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사회,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키우시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당장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또 맞나? 이런 고민도 가지실 겁니다. 근데 이 고민과 이러한 연결점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부모인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나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의 모양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제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러워졌죠. 좀 힘들죠. 근데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 내가 막 그냥 세상에 떠도는 말처럼 그냥 뻔하고 너무 당연한 도덕책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지혜로운 말, 이 아이의 상황에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진심 어린 내 내면의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모양이 우리의 삶을 기반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말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배운 지혜를 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결국 자기 부인과 희생을 일정 부분 하는 사람이 있으나 더 잘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결과적으로 그냥 자기가 좋아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목적이어서 하는 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원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절대적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벽을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러한 삶의 패턴에 대해서 확 무너지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더 간다고 한들 그 모양이 왜곡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상하게 변하게 된다거나 모양은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모양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들도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생채기가 생기기도 하고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엇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 내 안에서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라는 그 메시지와 그 믿음과 그 기준에 서 있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안에서의 두려움과 자기 부인과 자신을 되돌아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혜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따라다니면서요.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말 아니겠습니까? 겸손해라. 결국에는 시들시들해진다. 시들시들해진다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성경적 표현으로 한다면 결국엔 모두 죽는다예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직전에서의 삶 속에서 끝까지 고상함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되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없이 몇 번 희생도 하고 착하게 하고 했어요. 근데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네. 나만 희생한 나만 바본가? 하고 어느 시점이 돼버리면 또 죽음 앞에선 막 분노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나워지기도 하고 자기의 내가 바보였다 한탄하기도 하고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교제와 그 풍성함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게 되고 죽음 너머의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면서 이 땅에서의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앞에서 세상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겸손과 절제와 부모로서의 겸손과 절제가 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이유는 내가 진짜 그 겸손과 절제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이야기는 세상과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전달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모양은요. 세상과 같은 모양과 같은 강조점이 될 수 있으나 세상과 다른 이야기고 세상의 부모가 하는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될 수 있겠으나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서 이 자녀를 양육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빈칸 채우기가 교환을 준비했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드리고 나서는 1강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이것들을 좀 체크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정돈하고 오늘 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1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이번 내용 정리 내용을 보시면 부모로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로의 성경적 개념입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뭐 성경, 하나님, 뭐 성경적 개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피상적 그 무언가가 될 수 있겠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니까요. 아이가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부모님도 혼내실 거예요. 야, 누가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 나쁜 건지 알아 몰라. 이제 그렇게 혼냅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부모님 어떻게 혼내냐면 야, 누가 거짓말하고 했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고 했어? 그것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럼 아기 입장에서는 사실 아, 그래 거짓말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혼나고 끝나는 거에 맥락에서 본다면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부모는 아, 거짓말 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거짓말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 모두에게 특히 나에게 그건 결과적으로 그 거짓말의 피해는 자신에게 온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말하고 설명해주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 물론 저도 오늘날 교육이 모든 걸 너무 아이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서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도 해요.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딱 제시하고 또 아이가 설명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배우게 해야 되고 또 그냥 자신이 이제 이성이나 어떤 결정이 막 많아지기 전에 이 아이를 어떤 부분에 탁 묶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들은 이 아이 뼛속에 그냥 막 팍 심듯이 분명하게 탁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데 어느 시기가 넘어갔을 때 또 어느 한 기점에서 부모님의 작은 표현이나 작은 이해가 이런 데서 빛을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거짓말이라는 것이 너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어. 그런데 왜 아빠인 내가 거짓말을 안 해봤겠니? 나도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말을 해본 적이 있지. 근데 그거 결론 아빠가 지내보니까 그거 결국에는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거짓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버리거나 그 문제가 금방 나타나. 그러면 너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었을까? 당장은 이렇게 얘기해서 너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너가 어떤 부분에서 너의 문제가 확 드러나버려서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이 얘기를 함으로써 너는 이제 다시는 이걸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게 됐고 또 너가 오히려 용기 있게 그걸 표현한 것이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의 마음에서 봤을 때는 아, 너가 참 이제 이 아이가 참 훌륭하다. 어떤 부분에서 용기 있다. 그리고 이래저래 자신이 문제가 감추고 뭐 자기가 소위 말해서 나쁜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뺀질거리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참 진중하고 너가 참 정직한 사람이라고 주변이 알게 될 거야. 근데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야. 정직을 말하면서 나아가는 게. 그런 어떤 자신의 경험을 통한 대화나 연결점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을 딱 하나만 놓고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다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막 만날 거 아니에요. 제 딸이나 이제 심지어 이제 제 아내 저희 부부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러면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화를 내지 말고 하면 이제 우리 아이는 아이대로 아 알겠어 이미 얘기하기 전에 아빠랑 얘기가 좀만 길어지면 이제 막 설명이 길어질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래도 어느 시점이 딱 넘어가면 아 이걸 아빠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빠는 최소한 그냥 해. 세상에서 이게 좋다잖아. 성경이 이러라잖아.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도 몸으로 부딪히고 아까 그 연필이 다 갈렸던 것처럼요. 내 인생에서 내 고민들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비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들은 이야기만 해주면 그냥 이렇다고 했잖아. 이러라고 하잖아. 이걸 하잖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듣는 그 아이 입장에서도 당장 이제 반감이 생기게 되고 이런저런 다른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안 돼? 이건 왜 안 돼? 막 이제 이런 식의 또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지만 제가 아까 완벽한 선생이 나는 완벽한 선생이 돼야 돼. 초등부를 가리키는 가장 최고의 선생님이 돼야 돼라는 생각이 똘똘 뭉쳤던 제가 당신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앞에서 아이에게 설교를 합니까? 이 질문에 막 분노했었던 것처럼 이건 이제 역설이 있지만 진리인 것이죠. 나는 완벽한 부모가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가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부모 같아요. 그리고 작은 일을 조금도 넘어가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저런 살다 보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으로서 부모인 저도 또 자식인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참 한스러운 부분들이 보이겠습니까? 제가 딸을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엄마가 하는 잔소리를 똑같이 해요. 이 아이가 제가 아내 두 명 데리고 사는 것 같은지 느낄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 일찍 돌아오라고 했지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 아이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저를 지적할 것들이 막 보이겠죠. 또 엄마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요. 그러면 부모는 완벽해야 돼 이런 생각에 이제 똘똘 뭉쳐 있으면 당장 애한테 화가 확 날 수도 있고 이제 반대로 이 아이를 또 막 공격할 수도 있고 너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아빠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막 이런 식이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애들 싸움이랑 똑같은 싸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난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난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사실 한계가 있고 오늘 은혜로 살고 그러한 부모로서의 마음가짐과 인간으로서의 정리가 딱 정리가 돼 있다면 이 아이를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런저런 말들에 같은 수준으로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 아이와 대화하고 이 아이를 교정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와 겸손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말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맞죠. 우리가 늘상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아침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부부가 대화하는 일에 있어서도 집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자녀를 대화하고 자녀를 인내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녀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도 심지어 자녀를 칭찬하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입장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그 지혜로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부모로서 깊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였죠.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주 실수하고 부족함을 느끼지만 복음은 먼저 부모인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감싸주신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자녀도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걸 쭉 읽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셨을 건데 이제 조금 다르게 이 문장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한 시간 성공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훈계할 때 종종 율법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규칙과 도덕적 요구만 강조하다 보면 자녀는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보다 행위, 즉 하나님의 심판의 신앙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을 너가 죄인이야, 의인이야 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우리는 죄인이냐 아니냐의 심판의 문제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대신 심판 받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의인이 되었죠. 그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심판은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희생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일들이 있겠죠. 느끼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또 불합리한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심판이죠. 이건 C.S. 루이스는 형사 심판과 민사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재미난 표현입니다. 형사 심판은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검사가 이제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딱 죄를 제시하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심판이겠죠. 이 심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민사 심판의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과 유익한 것,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알아가고 삶에서 계속 느끼면서 그 보상을 받아본 경험, 이건 꼭 죽고 나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도 계속 이 보상을 받아갈 텐데 이제 궁극적 보상은 죽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쫓아갔었던 그 경험들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또 두 번째 심판의 기대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계속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이게 적용될수록 이 아이에게도 진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꼬집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용납을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복음을 경험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고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아니고요. 복음을 외우게 해야 됩니다도 아니고요. 내가 우리 가족이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의 조언은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녀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뭐 복음을 경험한다. 다 맞는 말이겠죠. 뭐 성경을 경험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경험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다가 이제 그걸 넘어서 성경을 경험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먼저 그것을 사는 것이다. 부모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인내하는 모습 속에서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이제 여기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냥 적당한 부모가 돼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난 완벽한 부모야. 난 부모야. 나는 얘를 훈계할 자격이 있는 부모야.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뭐. 내가 너 남들에 비교해서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이런 부모야. 이런 거 말고 그래 내가 좀 더 좋은 부모가 돼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부모가 돼야지. 이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애써야 되는 거고 애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얘기했었던 것들.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뻔질해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려고 하는 또 그 부모가 됐다고 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대신 가정의 분위기가 이건 저는 진짜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신앙의 실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야 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정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책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종교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뭔 소리인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고 글을 읽고 글을 해석하고 글을 고민하고 글을 느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요즘 그 독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사실 뭐 결국 공부는 독서니까요. 또 창의력, 앞으로 더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가 올 텐데 자신의 컨텐츠와 자신의 말과 자신의 글에 필요한 시대가 올 텐데 그럴 때는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숙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분위기가 그 가정의 분위기가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위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성경 읽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셔야 돼요. 좀 무거운 짐이죠. 그걸 넘어 좋은 신앙의 글들, 책들 여러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것들을 즐겁게 읽으시는 분위기가 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얘기만 하고 시간이 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한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이사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이제 거실에 TV가 없었어요. TV가 없고 뭐 요즘 TV가 없는 집도 많지만. 재미난 것은 보통 이제 이렇게 소파가 있으면 보통 TV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파를 이렇게 놓는 집은 대체적으로 여기 TV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TV를 보려고 이 소파를 놓은 거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결혼 한 순간부터 또 지금까지 TV가 집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에 모든 걸 모르냐 그렇지 않죠. 요즘에 이게 다 TV니까. 근데 그 TV가 우리는 뭐 심심해서 틀어놓기도 하고 조용해서 틀어놓기도 하고 뭐 그냥 뻘쭘해서 틀어놓기도 하고 하는 그렇게 틀어놓는 그 메시지가 사실 누가 계속 말하느냐, 우리는 뭘 계속 보고 있느냐가 그 삶,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무엇인가가 결정됩니다.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냥 결정이 나버려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가족이 모이는 곳에 항상 성경을 읽는 어머니가 있다. 성경을 TV가 있는 것이 아니라 쇼파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앞에 쇼파는 그 보통 인데 쇼파에서 앉아서 책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딱딱한 의자로 해서 그 앞에 이제 좀 큰 상이 있거나 테이블이 있거나 해서 항상 그 텍스트를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 속에서 묻어나오는 성경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 부분에서의 지혜와 여러 부분에서의 방향성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진짜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실천적 예시, 제가 자녀가 거짓말했어, 이거는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자녀가 누가 싸웠을 때, 형제와 싸우든 친구와 싸우든 했을 때 단순히 너 싸워도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뭐 이제 이런 원초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말이 말투나 분위기와 시기가 너무 잔소리하는 것과 같은 그냥 그렇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긴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시간은 조금 이 아이를 좀 다독이고 넘어간 뒤에 자기 전에 만약에 아이를 재워준다면 아침에 그때 오전에 있었던 일이 많이 속상했냐, 그때 뭘 느꼈냐, 그러면서 만약에 이 아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용서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나도 그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 남들로부터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다, 근데 아빠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아빠가 먼저 용서를 해주니까, 용서를 해버리니까 그게 나한테 좋더라, 왜냐하면 그거 꽁꽁 안고 있어봐야 계속 내가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건 나밖에 아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요. 아니면 이 아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너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친구가 오늘 자면서 아직도 너무 화가 나 있고 너 생각만 하면 막 안 좋은 생각이 들고 하면 참 너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일 아니겠냐. 그리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나한테 문제가 된다. 그리고 너 마음도 그렇게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상처를 줬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가면 우리 용기를 내서 한번 용서를 구해보자. 그렇지 않겠냐. 이런 식의 대화가 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또 서로를 사랑하는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도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며 부모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태도이다. 네,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4페이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며 자녀와 부모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이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더 잘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보낼 때 그 지혜를 또 그 사랑을 배운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전달할 때 자녀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 예시, 첫 번째로 가정에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잠겨 있다면 내가 누구와 가장 말하고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가 나의 언어 생활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을 결정짓겠죠. 그러면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같이 지혜로운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되고 사랑의 말이 된다고 해서 다 뭐 오냐오냐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오냐오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 모양에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다. 이거를 그냥 이제 콕 집어서 뭐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여러 상황 속에서 나라는 현실 속에서 나라는 존재에서 계속 하나님을 성경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 만나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도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에 있어서 이겁니다, 이거 저에게 있어서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뽑아왔어요. 아마 상황에 다 따라서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시는 분도 있고 저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필요한 말씀과 각자의 흐름에 맞는 성경 읽기와 그리고 축적된 꾸준한 성경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도와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5주차 때 제가 다시 강의할 텐데 다음 주에 한번더 강의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 얘기를 좀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가정 안에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로 가족 예배 시간을 통해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 주일에 가족 예배를 드리며 여기서 제가 주일회라고 한 것은 최소한입니다. 일주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최적의 사이클입니다. 리듬이고요. 삶의 리듬이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가족 간의 모임이 필요하고 또 가족 예배라고 해서 이런저런 책을 보시거나 만약에 각을 잡고 가족 예배를 드리시게 되면 너무 번거로워서 잘안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심플하고 계속 할수 있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제 각 조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이제 조별 나눔도 할 텐데 저희 목회자들이 한 번씩 조에 다 돌아가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때 혹시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개별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나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나누는 것,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것,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것. 자녀가 먼저 3번입니다. 자녀에게 먼저 사과하는 부모 되기. 용서를 실천하는 부모 되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 분노하기보다 기도하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부모가 되기.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복음을 실천할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부모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삶의 여정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자녀 교육이고 자녀 양육이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아젠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다. 근데 이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고 표출되고 응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에 다시금 매진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정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 이런 말씀들을 전달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말들과 세상의 여러 교육의 철학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람이 그만한 고상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온전히 절제할 수도 없고, 또 온전히 지혜의 말들을 떠올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과거, 연약한 부모의 모습을 또그 한계만 한탄하는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이 아이를 키운다는 무거운 짐을 한 영혼을 감당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주님과 함께 용기 내어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먼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 지혜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가 하는 말들과 행하는 모든 모양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우님들은 그 일을 갈망하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 부모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복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복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사실 이런 고민 자체도 안 하는 많은 부모님들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큰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가르치겠노라 다짐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자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가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를 키워가는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조별 시간을 갖고 또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질문에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당장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답을 들어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에 위로 얻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위로를 얻고 또 각자의 삶에 돌아갔을 때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나며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자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